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했고요. 우리 성민이랑 우리 제니가 오늘 특별히 찬조해 주어서 더욱 하나님께 기쁜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우리 야곱의 생애 그 강의는 다음 주로 미루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신앙생활 함께 정진하기인데요. 우리 그 특별 새벽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올림픽 경기라든지 또는 월드컵 경기라든지 기타 그 큰 국가 대항전의 그 스포츠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각 나라에서는 감독을 선임하고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수 하나하나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선수 개인은 국가대표라는 굉장히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뭐 정말 가정의 그 경사죠. 그런데 팀에 들어와 보니까 이쪽 저쪽 자기와는 다른 팀에서 뛰던 그 라이벌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팀 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라이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들은 하나를 이룬 한 팀의 선수들이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대표팀 속에 하나가 된 선수들, 이들은 어떤 한 사람도 애써서 하나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한 팀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난 후에 이들은 더욱더 큰 사명자로서 이제 뛰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 아래 국가대표팀이 되어서 목표한 것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뭐 그 목표가 뭐 메달권이든 뭐 10위권이든 참가의 의미가 있든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맞추어가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애써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표팀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정진한다라는 의미 이것도 동일한 뜻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신앙생활 함께 정진하기 이랬는데요.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기독교 신앙에서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시작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신 그런 교회로 들어온 이상 지체로서 분명한 소속감이 생기게 되고 그 소속감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대신 표현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소속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도 좋고 공동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회, 교회에 들어오면 개인적인 의식을 떠나서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고 공동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 함께 달려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8절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문장이지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자, 보세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둘이라고 하죠. 우리 이 우리란 예전에 다른 나와 관계없었던 사람들, 나와 적대시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런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이것은 벌써 14절에서부터 쭉 강조해서 매구절 나왔던 말씀이죠. 이미 15절에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 한 새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하나, 한 새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문장을 잘 보세요. 그 목적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자동적으로 품어지고 이미 하나님께로 다 나아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외치면서 애쓰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으므로 애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길은 아버지께로 함께 애써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서 대표팀 선수들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메달을 목표로 해서 무엇이든지 정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고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면류관과 상을 수여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 거기에까지 나아가도록 함께 땀 흘려서 연습하고 맞추고 격려하고 자기의 단점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공동체적 삶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개념과 방식을 떠나서 기독교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버리고 혼자서 또는 몇몇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미 들어온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의 그 축복과 영광 속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때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보람, 이것이 먼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임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러 모아놓고 뭐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됨 속에는 힘이 생깁니다. 분열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분리됨 속에는 기쁨도 없고 그리고 보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부 보셨습니까? 싸우고서는 싸우든지 또는 냉랭한데 싸우고 났더니 나는 불끈불끈 힘이 솟는도다 막 이런 남편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랑 한 군데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어떤 의사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공짜로 하나 된 축복, 공짜로 하나 된 축복, 거저 얻은 이 하나됨의 축복, 이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길을 주신 것을 정말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바르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신앙 고백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굉장히 평범한 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 안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장점이나 업적보다도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를 가장 존중해 주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뭐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뭐 밖에서의 이런 것도 돈도 많이 벌고 업적도 많이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도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은 정말 나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군요. 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난 이 일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만 당신의 그 모임 속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화가 나서 그러면 당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보시면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종종 예수님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괜찮으시다는데 때때로 너무 불필요하게 엄중하고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에 어떠한 탁월한 기독교 전통, 어떠한 우월한 기독교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떠한 정말 넘치는 그런 부흥의 영적인 환경과 성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모든 최고의 가치를 다 드러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한계이고 그리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가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하물며 21세기의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어느 교파에 속했다, 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배웠고 이런 가르침과 교회생활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유익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든지 모두에게 완전한 진리라,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그리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이 모든 진리를 다 대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강단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장악이란 말씀 좀 이상하지만, 말씀 집회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다른 또 간증하는 분들도 오시고 또 주일 저녁 예배에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서 간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독교를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전체를 향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어떤 교회 생활, 교회법, 그리고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유롭든지 굉장히 보수적이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막 읽어드린 마가복음 9장에 그 요한이 빠졌던 함정, 그 함정에 우리도 쉽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우들이 바뀌지 않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 이후로 약 한 성인만, 애들은 말고 성인만 230명이 떠났습니다. 출석이 지금 200명이 안 되는데 230명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숫자가 채워진 거 보면 또 그만큼 많이 오셨다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전환이 컸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다 귀국했던지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보아도 여태까지 지나간 분들을 보든지 새로 오는 분들을 보든지 신앙 배경이 한 분도 똑같은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부는 신앙의 칼라에 있어서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그런 소수의 어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없죠. 자신이 새로 태어났던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났던 모교회, 모교회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 처음 대하는 생소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대번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정해야 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예배드릴 처소,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탐색해야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 다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상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여유와 또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텐션들은 목회적 입장에 있는 저의 저뿐만이 아니라 다 교회 많은 집사님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텐션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새교우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도도할까? 이렇게 콧대가 셀까?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새교우들이 느끼셨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 기존 멤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존중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환영을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을 존중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이렇게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 새 교우님들도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복음의 측면을 보시려고 또 애써주시고 시야를 조금만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최고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내가 더 무언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한 가지 큰 기쁨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참 제일 기쁨,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또 교제할 때 아껴주시고 그리고 많이 우대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첫 번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까? 못하죠. 취미 생활을 하는 무슨 어떤 클럽에 가서 그 클럽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일들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됨 속에 어우러져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제일 중요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예배입니다. 예배.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주일마다 10시에 뭐 갈리겐 진저, 미야수시, 뭐 모모야끼, 차이나 하우스에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대접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33년 동안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존속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왕성하고 더욱더 부흥되어서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는 좀 지루하다, 아, 또 예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에 대한 정말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 때문에 교회당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오전 예배, 또 저녁에 성수학교로 드리는 저녁의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등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극명한 길로서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꼭 이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헌신의 시간이 또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예배 현실을 보면 예배 시간에 뭐 본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참 진정한 예배자라면 슬픈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뭐 본당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뭐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라든지 뭐 불필요하게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한다라든지 전혀 예배에 같이 함께 집중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함께 들어가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좀 딱 남겨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같이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본당 안에서는 안 드십니다. 물론 기침이라는 어른들은 뭐 사탕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서 부엌에서 아니면 친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담하고 뭘 먹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꾸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잡담이나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은 좀 가급적이면 목소리 톤을 낮춰주시고 예배 전에 좀 진지하게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너무 목소리가 보통 때와 같은 목소리 톤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절실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큰 절실함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게 되어야 된다, 저게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많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 속에는 예배 외에도 교제와 봉사가 있죠. 목장 모임도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또 교회 식사 봉사, 뭐 청소 봉사, 또 유아들을 돌보는 봉사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봉사는 그 목적이 하나됨을 이룬 협력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그 교회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교회를 부흥시켜보려는 심산에서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었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들었을 때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나가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근본 중에 근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 않고 부활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음과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새 능력과 새 삶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힘들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해보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봉사가 정말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할 한 가지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대표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떻게 보면 관계가 일을 성취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 요소입니다. 능력으로 일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술수로 또는 법으로 이렇게 일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관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성도 간에 결코 교회 생활의 진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틀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새롭게 다져보기 위해서 요즘 이제 국장 집사님들이랑 또 여러 집사님들이랑 많이 애쓰면서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생활에 함께 동참한 우리 교우들의 관계. 근데 이 바른 관계를 바르게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윤리나 금언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 교제와 봉사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배, 묵상,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새 기간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어떤 경건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묵상과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을 요구받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더 깊이 터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성서학교에서 다룰 주제가 예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연히 특별 새벽 예배 때 이제 또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이제 새벽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정리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좌절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새벽 예배 부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더 진행을 못하겠네요, 설교를. 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1차적이고 중대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 깊은 세계, 경이로운 세계, 정말 이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품고서도 정말 훨씬 더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목적지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궤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목적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면 교회 일은 다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다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가 분명히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의 성격, 공동체의 특징을 떠난 신앙은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개인수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